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여도한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요단강이 보이는 모압 땅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라고 합니다. 다 줄이고 주어와 동사만 읽으면 이는 말씀이니라. These are the words. 히브리 말로는 엘레 하 디바림이라고 해서 디바림이 책 제목인데 저희는 신명기라 부릅니다. 이 신명기에 영향을 받은 구약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사무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왕의 이야기를 닮은 열왕기, 다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책입니다. 신명기는 신율법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를 이해하려면 신명기 대학에 입학해야 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대학에 입학하는 기분으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신명기 대학 입학의 예비 소집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을 34장 신명기의 맨 마지막을 잡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접근법이죠. 제일 마지막에 책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당시 20살 이상 먹은 이스라엘 어른들이 다 죽은 마당에 자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무려 7,800년 동안 안 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국군이 다 할 즈음에야 남유다에서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율법을 카피하고 보존 작업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그 율법책을 매일 공개적으로 읽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결국 망했습니다. 이 책이 나라가 망할 즈음에 카피되고 보존되었다라는 증거가 신명기 책 속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가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닌 누군가가 썼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 누군가가 쓴 글이에요. 신명기가 모세가 한 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중에, 그것도 한참 나중에 썼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는 구절이 신명기 자체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를 신명기 나레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신명기 앞부분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이 호리 사람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 혹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정사실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와 같이 에서의 자손도 세일산 원주민을 몰아내고 거주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인데도 마치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쓴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업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내뱉는 신명기 나레이터는 여호수아 사사기 스토리를 거치면서 적어도 300년 후대 사람이에요. 신명기 나레이터의 말을 듣는 독자 청중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땅을 차지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까지 뽑아놓고 그 왕위가 수백 년 동안 계승되다 이제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시점이에요. 또 보십시다. 4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게 결정적이죠.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듯한 말이죠. 이미 정복했다. 강력하고 완고했던 가나안 본토인들을 몰아냈다. 그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말이 안 되죠. 모세가 죽은 지 몇 분, 몇 시, 혹은 며칠, 몇 년 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아 하리라. 여기도 오늘과 같다는 말이 나오죠. 저주의 말씀인데 언약을 어기면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리라는 저주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예언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미 뿌리채 뽑혀 내던져진 오늘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을 알고 있죠. 모세가 자신이 죽은 지 600년 후의 감정을 남긴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BC 600년경 포로기가 시작될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학자들 거의 100%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의 차원에서는 핵심 사항 몇 개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줄 것입니다. 뭘까요? 언약입니다. 성경을 읽었고 기독교인이 된 지 꽤 오래되었다면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성경 사상의 중심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할 때 맺은 을사보호조약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치욕이고 굴욕이 을사보호조약이지요. 조미 수호통상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이 자유롭게 인천이나 부산의 항구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조약 말입니다. 조선인에게는 치욕이지요. 조약은 강제로 서명해야 하는 항복 문서에서부터 상대방을 보호 관찰하겠다는 문서까지 본질은 같습니다.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강제로 요구하는 문서가 조약이죠. 약속된 사항을 지키는 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문서입니다. 이런 류의 조약은 후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혹은 1400년, 1200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사례로 성경과 관련하여 히타이트 조약 문서입니다. 강대한 히타이트 족속, 우리 성경에는 헷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과 주변 약소 부족 사이 강화 보호조약 문들이 대량 발굴되었습니다. 고고학에서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히타이트 족은 헷 족속은 지금의 터키에 살았어요. BC 1000년, 1000년 전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주변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약탈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다른 부족의 침공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널 보호해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이런 조약을 문서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족장, 우리의 왕을 너희는 또한 사랑해야 돼. 승리한 부족장을 종주라고 부릅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부족장을 봉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확고한 충성과 복종이 있다면 평화가 보장이 되고 보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역하면 응징한다. 이것을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당시의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합니다. 이것은 히타이트 패권 시대가 지나고 아시리아 패권 시대가 왔습니다. BC 7세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강화 보호 조약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입니다. 이 조약 문서가 195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신명기하고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 논문, 학위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5, 60년 됐죠? 신명기가 이것을 뺏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가 에살핫돈 조약에 직접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합니다. 너무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타입의 조약들은 단순히 종주와 봉신 사이 약속일 수 있는데요. 상전과 하인 사이의 관계 말입니다. 이런 문서는 히타이트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떠도는 문서였다가 20세기에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 단어들을 이제 조사를 많이 해봤겠죠. 비슷한 단어가 많고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적어도 7세기의 공기로 숨쉬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7세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국난의 시대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철기 시대의 강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을 철퇴로 파괴하는 세력이었는데 이스라엘에도 큰 위협이 되었고 결국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죠. 그게 722년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북쪽이 망했으니 당연 남쪽도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룹니다. 선택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잔인한 아시리아를 종주국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강화 보호조약을 맺는 거예요. 멸절되거나 죽는 일은 없겠죠. 이게 신명기 학자들이 발견한 문맥입니다. 뭔가 힌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약간의 트위스트가 일어납니다. 변곡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복속할 것인가? 여호와죠. 그분은 다른 신들, 다른 나라들과 자신의 몫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위협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에이 아시리아에게 투항하지 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명기 저자는 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딴 계획이 있거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시리아의 보호를 받는 조약 대신 다른 보호를 받는 조약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서약하는 조약 말입니다. 하나님이 종주이시지 아시리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터이니 너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기하지 말거라, 낙심하지 말라는 문서가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단지 당대의 아시리아 혹은 히타이트 강화 보호조약 문서 패턴을 따라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언약이라는 말을 강화 보호조약으로 대체해서 한번 써보세요. 역사적으로 아주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신명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지? 네, 신명기에는 아시리아의 위협 현실에서 여호와를 따르랴 말랴라는 논쟁인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의 어린 양을 따를 것이냐,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에 굴복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정치에 무릎 꿇지 말라, 주님만 의지하라가 계시록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아시리아와 강화조약을 맺고 종이 되면 안 돼.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상관없어. 물론 평화와 안보를 보증해 준다고 하니 솔깃하겠지. 그러나 그러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만 조약을 맺어야 돼. 언약이죠. 아니 이스라엘 니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나 여호와는 이미 너의 왕이니 고로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신의를 지켜야 돼. 헌신과 사랑을 보여야 해.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 말에서 신명기의 강화 보호조약 언어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사랑입니다. 뜨뜻미지근한 느낌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강화 보호조약을 맺을 때 맹세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약 용어입니다. 절대적 순종을 의미하는 사랑입니다. 경배와 찬양 가사 속에 난무하는 무분별한 사랑 타령은 그래서 불편한 것이죠. 사랑은 계약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전문적인 수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가 옛 종주와 봉신 사이 강화 보호 조약을 어떤 식으로 닮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몇 개의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명기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공중에 날아 올라가는 매처럼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조망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첫째로는 종주가 누구냐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전문이 이렇습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쉽게 말해서 나는 너의 종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 종주와 봉신 사이에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리마인드 시켜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자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강화 보호 조약 각계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예배하라. 섬겨라. 율법을 지켜라. 순종하라. 그 다음 포인트 네 번째는 강화 보호 조약 복사판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는 꺼내 읽으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에는 강화 보호 조약 양측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하죠. 여섯 번째 포인트는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나열됩니다. 혹은 조약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상급과 형벌의 목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속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엄격하게 이런 순서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구조도 보면은 조약의 이런 형식을 닮았습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지난 40년을 회고합니다. 6장에서 11장은 봉신 이스라엘이 종주 여호와께 신의와 충성을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5장은 각각의 그 조문들이 있고 해설이 있고요. 27장에서 28, 29장은 축복과 저주의 리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이 책들의 제자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마인드 속에 신명기적 율법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주제 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쓰는 과정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저자, 작가라고 하면 특정 시간에 글을 집중적으로 쓰는 사람이죠. 이 개념을 신명기에 적용 못합니다. 옛날에는 한 개인이 글을 썼다고 문헌으로 남길 수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공동체가 읽고 적용해야 하는 문서라면 더더욱 혼자 글을 써서 남길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라는 것은 옛날의 전통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개정하고 편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옛날의 문헌들은 수백 년을 거치면서 전해 내려오는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정도 있고 상황도 재설정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 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개발하고 전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학파, 문파라고 부르고 그냥 스쿨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비공식적인 용어인데요. 신명기 스쿨, 신명기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 내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개발하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세례를 거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공통분모나 공유하는 생각도 변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는 사람 말고 제사 지내는 사람 있죠. 제사와 관련된 자료나 집기류 이런 것을 보면 옛날에 제사장들도 공통의 예배 모범, 전통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발전시켰다가 전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priest school, 제사장 school이라고 한다면 요즘의 신학교인 divinity school, seminary 같은 것이죠. law school, medical school, 와튼 비즈니스 스쿨처럼 특수대학원이 있는데요. Divinity School Seminary도 특수대학원입니다. 하버드, 예일, 듀크, 시카고 대학을 낀 신학교를 Divinity School이라고 하고 대학을 끼지 않고 단독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을 세미나리라고 해서 뭐 Fuller, Trinity, Westminster, Princeton 세미나리라고 그럽니다. Divinity School은 주로 유럽의 역사적으로 유수한 대학 안에 있고 세미나리는 주로 300년 짧은 역사에 미국의 목사 양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그 학교에 등록하고 입학을 하듯이 우리 본인이 학생처럼 되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학파, 그 스쿨이 남겨둔 책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신명기 스쿨이 실제 존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신명기라는 책을 출판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이 책을 신명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아 신명기 스타일로 글도 쓰고 스토리텔링도 하는구나 그렇게 보존하고 전수했구나 그러한 전통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신명기 스쿨에서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전통, 같은 문체의 책들을 배우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저소를 알리고 전수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다스림의 혜택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appy New Year.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명기 책을 열고 신명기 스쿨에 입학하여 신명기 말씀의 분위기와 그 뜻과 의미를 잘 분별하여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은 온 몸과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